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민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육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작년 1월 초에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를 방문했었습니다. 여수하면 바닷가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금오산의 향이람과 또 국내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는 오동도는 그 아름다운 자태로 유명합니다. 또한 먹거리로는 여수의 갓김치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수를 방문한 것은 그 바닷가의 경치를 구경하거나 또는 맛있는 갓김치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조문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평일이라 퇴근 시간에 맞추어 다 같이 모여서 버스를 대절해서 여수로 출발을 하였으니 여수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9시경이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운전기사분에게 그 장례식장의 위치를 물으니 바로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바닷가를 좀 보겠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희망을 갖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저녁 9시가 되고 보니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가득하여서 분명히 바닷가라는 그 바다의 소리는 들리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장례식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앞에 보이는 그 장례식장의 모습이 여느 장례식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즉 겉모습이 장례식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같이 조문을 왔던 한 자매님이 같이 걸으면서 겉모습이 꼭 예식장 같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장례식장은 실제로 예전에는 예식장으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인수하여서 현재의 장례식장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러 실내에 들어가서 보니 진짜로 천장의 조명들이 휘황찬란한 조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상한 것도 다 있다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아 이곳이야말로 성경적인 장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죽음이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두가 사랑했던 가족과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와의 이별이라는 아픔과 슬픔을 동반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토록 꿈꾸며 소망해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신부로서 화려하게 입성하는 결혼의 축제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는 암울한 장례식장의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 너머에는 바로 아름다운 천국의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여수 하면은 바닷가에 위치한 예식장 같은 장례식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죽음에 관한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표지의 그림이 표절 문제가 되었던 인생수업이라는 책은 죽음 직전에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강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며 바로 얼마 전에 재출간된 김동건 교수님의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은 가남이라는 죽음 앞에 선 목사님이신 아버님과 그 가족 간에 나눈 삶의 대화를 진솔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시한부 환자일 수도 있고 또는 사형수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즉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최후는 그리 아름답지 못하며 발악을 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까지의 삶을 회고하면서 반성하고 마지막 정리를 함으로써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유학 중에 제네바를 방문하신 모 교회 권사님의 일행과 제네바 시내에 있는 장깔뱅 목사님의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젊으셨을 때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은퇴 후에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병원에서 전도사 자격으로 활동을 하셨기에 방문하고 나오면서 그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예상외로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 말씀에 놀랬습니다. 물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소원으로 사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때 비로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교독한 바로 본문입니다. 즉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서술한 창세기 37장에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어디 잠깐 외출을 하셨다가 이집트로 팔려온 이제야 와서 등장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까요? 요셉은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코앞에까지 닥쳐왔던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물론 요셉이 사투를 벌였다는 얘기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7장 후반부를 묵상해 볼수록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과 보호의 그늘 속에서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형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자기 곡식단에 형들이 곡식단이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지나친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요셉이 이런 꿈 얘기를 하자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미운 짓을 골라 했든지 17살이 되었을 때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그것도 친형이 자신의 동생을 손수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그 사실에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을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이동하여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형들은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동생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채색옷을 입고 그 벌판에 등장할 사람은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들은 그간 누적되어 왔던 요셉에 대한 미움이 복받쳐 올립니다. 이 미움은 곧 동생을 죽이고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꼭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비극이 재현될까 하는 위기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만류로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기보다는 우선 광야의 구렁텅이 속에 던져서 그 안에서 굶주려 죽게 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위기는 넘어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양들과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으니 그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사랑의 상징인 아름다운 채색옷을 걸치고 보부도 당당하게 형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단에서 직면한 형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물론 형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사뭇 심각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형들에 의해 옷이 벗겨져서 구렁텅이 속에 던져집니다. 마실 물조차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흙구덩이의 구덩이 속에서 그는 아마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내세우면서 형들을 위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 이제는 형들을 향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가면서 형들에게 애원을 해보았건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과 콧물 범벅의 흙투성이의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구덩이 속에서 위에서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채색옷을 입고 기고만장했던 그는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온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면서 자신을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형들을 저주하면서 온갖 역설을 퍼부으면서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 본문 2절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그는 구렁텅이 속에서 위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형들의 미움의 실체를 깊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그는 그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본문 2절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말씀으로 유추를 해볼 때 그는 구렁텅이 속에서 즉 죽음을 직면해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노스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유한성을 통감한 후에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바로 구렁텅이 속에서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실체를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의 흙구덩이 속에서 발가벗겨진 채 흙투성이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실체를 자각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은 그는 바로 좀 전까지의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즉 바로 얼마 전까지 동생을 죽이려는 살의가 가득했던 형들은 유다의 설득에 마음이 누그러져 가고 있는 바로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에게 요셉은 은 20에 파는 것으로 죽음이 피해갑니다. 팔려갈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37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렁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전에 그였다면 그는 구덩이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고 자신을 팔려는 자가 바로 자신들의 형이며 이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면서 만일 당신들이 나를 여기서 구출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거액의 상금을 줄 것이라고 제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상인들에게 이끌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구덩이에서 올려진 요셉의 가슴 속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묵묵히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1999년 3월경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동네 묘지를 잘 가곤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네의 한가운데 또는 동네 바로 곁에 동네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 묘지를 서성거리면서 거기에 서 있는 묘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어린아이의 무덤, 또 젊은 남녀, 저와 같은 또래의 연배의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묘비에는 이 사람들의 간략한 양력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부인을 떠내보낸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떠내보낸 부인, 또 사랑하는 부인과 작별한 자식, 또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그리고 다정한 친구를 잃어버린 친구들의 먼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안타까움이 글로써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이들의 따스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제 피부로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신의 묘비에 자신 직접 자기의 삶을 글로 쓴다면은 과연 무슨 말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창호, 너는 너희 묘비에 너 자신에 대해 또 너희 삶에 대해 무슨 말을 쓸 것이냐?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3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는 그다지 내세울 만한 삶의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저 하루를 죽이면서 살아 하루살이의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저 배부르고 남들 못지않게 살면 된다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연히 거울이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 갔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되었나? 저만은 흰 머리카락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늙지 않으리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저였습니다. 또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무엇을 했는가?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니 세상에는 저 같은 불효자가 없었고 또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자상하고 넉넉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참모습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보다는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형과 원재에게는 나만한 아빠가 없다면서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제 기분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짜증만을 내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역할도 온전히 살지 못하며 아니 제대로 살지 못한 저의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현재의 저란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박사 2년 차부터 제가 하고 있던 학문에 대한 의구심이 싹 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용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게 딸린 식구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실패자의 모습이 될 저를 결코 용납치 못하는 저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무력감 속에서도 해보고자 애를 썼지만은 그것도 잠깐의 노력이었고 다시 침체되고 하는 그런 연속에서 나태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들이 무덤 앞에서 저는 저의 앞날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나간 세월만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다가 그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저 자신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반성과 번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78년 고등학교 시절 약 2년간 교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라는 곳에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여라는 그 세월 동안에 교회 내부에서와 내부에서의 갈등과 대립되는 모습을 지켜본 저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다 못해서 엄숙하지 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 뒤에 감추고 있던 모습들은 어린 저에게,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모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교회란 곳에 발을 붙여지지 않으리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다. 그 후 약 15년간을 겉보다는 외적으로 비대해져가는 우리나라의 일부 교회의 모습과 기독교인, 특히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향락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을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장모님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자마자 믿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 핑계를 대고 또 그리고 제가 프랑스로 유학 가서는 프랑스는 구교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가 전혀 없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일요일이면 무슨 재밌는 거리를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이 와중에도 제 아내는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있을 때 테이프를 틀곤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설교 소리가 들리는 순간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박사과정을 위해서 새로 이사한 스위스 제네바 근교의 프랑스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제 아내는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스위스 현지 교회를 두 살박이 딸 정현이와 함께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약 1년여 정도가 지난 1999년 아내가 섬기던 스위스 교회의 목사님께서 소개시켜준 한 교민을 통해서 제네바에도 한인교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가 있음을 알게 된 저는 집사람과 제 딸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아웃사이더로 밖에서 배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한 발자국을 교회에 들여놓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의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외로웠기에 제 스스로 나갔다는 표현이 알맞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저에 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기 시작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로웠던 저에게는 참으로 친절하시고 다정다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분들의 온전한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속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투성이의 가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너무나 약하고 상처투성인 그들이었습니다. 이 아픔을 서로 위로해 주기보다는 서로의 가시들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입고 상처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위로를 하고자 찾았던 저희도 역시 서로가 상처를 입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 커다란 가시를 돋고 있는 가시나무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과의 그리고 목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다들 진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었지만 이들도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시로 인하여 서로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참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겉으로는 좋은 일 한다면서 속으로는 나쁜 일에 앞장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비판만 했던 저에게 비추어진 이들의 모습. 괴롭고 힘든 현재의 상황에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부족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시고 자신의 아픔보다는 남의 아픔을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진실되고 아름다운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보고 새로운 놀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참된 신앙을 통해서 저의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모습이 극히 조금이나마 변화되기 시작되었고 저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갔고 개인적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위선과 오만과 편견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저의 본 모습을 숨기고 가식과 위선으로서 가장하고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순 덩어리인 저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못난 이 모습 이대로를 그분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깨달음 속에서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의롭고 정결해서가 아닌 세상의 온갖 죄악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서 더럽고 진흙투성이인 저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살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내부에는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욕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무엇에 대한 욕구가 바로 신학에 대한 욕구임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저는 이것은 저와는 전혀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모순 덩어리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라며 무시하고 아니 그러한 생각을 일부러 지우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방황하고 갈등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네바에서 이재철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른 신앙인의 도를 깨닫기 시작했고 제가 그동안 갈증해왔던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제의한 후 과연 내가 가야 할 아니 목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를 놓고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여행 중이시던 전혀 모르는 집사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신학으로서의 확신을 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력이 미비한 저는 박사 논문과 신학의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는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에 있을 1차 대학 등록 기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처럼 방황을 하자 제 아내가 목사님께서 알아보아 주신 프랑스의 신학대학들의 입학 원서를 요구를 했고 이중 프랑스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두 개의 신학대학 즉 파리 근교의 보슈센이라는 곳에 위치한 신학대학과 엑성 프로방스에 있는 신학대학의 등록서류를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4월과 9월에 입학 전형이 있기에 그 결과는 9월 말이야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교회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이 두 대학으로부터 입학을 허가한다는 합격 통지와 등록 절차 서류들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엑성프로방스의 신학대학에서 후에 들은 얘기로는 마침 제가 보낸 그 입학원서가 그 학교의 마지막 교수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오전에 있어야 했을 그 교수회의가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전에 배달된 저의 입학원서가 마지막 교수회의에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그 교수회의 결과 제 입학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집사람은 이 중대한 결정에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으로 결단하고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바로 저희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황을 하고 있는 못난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3개월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대학 중에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엑송프로방스에 있는 신학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통면이나 시설들 여러 조건이 파리 근교의 신학대학보다는 훨씬 신학대학이 훨씬 좋아 보였지만은, 이왕 신학을 결심한 이상 대도시보다는 좀 더 한적한 남부지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차 시간표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엑송프로방스의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후에 야간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올라올 각오를 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떠나면 기차의 연결이 잘 되지 않기에 일찍 출발을 해도 제네바에 오후 4시경에 도착을 합니다. 즉 토요일 하룻밤이라도 가족과 함께 있게 됐다는 그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학사 일정과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기차 시간을 알아보니, 이 못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학교의 수업은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금요일 날 오후 12시 30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의 기차 시간표를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은 6시 20분에 제네바에서 6시 20분에 제네바 기차역에 떠나는 그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되면은 6시 55분입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엑송 프로방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세 번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차역에 6시 55분에 도착을 하면은 바로 첫 기차가, 제네바로 가는 첫 기차가 7시 8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곳에 9시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마르세유라는 곳을 내려가는 기차는 9시 18분에 출발을 합니다. 즉 18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차는 마르세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12시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서 엑송 프로방스까지 가는 기차는 12시 10분에 있습니다. 엑송 프로방스에 제가 도착을 하게 되면 12시 52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기숙사까지 도보로 걸어가면 약 10분 걸리면 오후 1시 1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그날 1시 반에 수업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12시 반에 수업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똑같은 걸 거꾸로 합니다. 즉 엑송 프로방스에서 2시 42분 기차를 타고 마르세유에 도착을 하면은 3시 21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마르세유에서 리옹으로 떠나는 기차는 3시 48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옹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6시 35분입니다. 그러면 약 1시간 후에 리옹에서 제네바로 떠나는 기차가 있습니다. 즉 그때 배 골치 말고 밥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제가 리옹에서 7시 43분에 출발하게 되면 제네바에 9시 42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42분에 도착해서 바로 역 앞에 나가면 10시 5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집에 도착하면 10시 반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시간대가 서로 어긋난다면 저는 이 시간대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하루 전이나 또는 하루 후에 출발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표는 저를 위해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제가 연착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또 그리고 때가 되면 식사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3일 밤, 즉 만 이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진행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누누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고 당부를 하셨건만 저는 늘 써야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간 가장 가까이에서 저의 거짓되고 모순된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낙담과 실망에 빠지면서도 늘 언제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논문 진전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서 저를 도왔던 저의 아내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접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니 부인된 도리로서는 긴 세월의 방황의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야 제 갈 길을 찾은 저의 결정에 기뻐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며느리 된 도리로서는 부모님께 저보다 더 고개를 못 들고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알리지도 못하고 시작하는 상황에 몹시나 괴로워하는 집사람 아내를 뒤로 하고 이 짐을 안고 그대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프랑스에서 좋은 소식이 올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감히 제가 저 이제부터 신학 공부하랍니다. 그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분위기와 또 불교 분위기에 젖어있는 저희지만 특히 아버님께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리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또 당시에는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셨기에 혹시 저의 이 소식에 놀라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편지를 못 쓰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니? 아직도 내가 택한 아니 가지 않으면 안 될 이 길에 대한 의문이 있는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서울에 계시는 어머님께 먼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머님께 알렸다는 그 전화를 통보받고 저는 그날로 이틀 밤을 눈물로 지새면서 저희 아버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차마 제가 먼저 전화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식 들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최선을 다해라. 쉽지는 않은 길인 줄 알고 선택을 했니 아무토록 아이들 밥 굶기지 말고 전화서를 통해서 전해오는 아버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벌써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시작했던 1999년에서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8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8년의 나날들을 하루하루 손가락으로 헤어볼 때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꼭 하나님의 시선과 그 관심이 이 세상에서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에도 빠지게 됩니다. 전주 토요일에 제가 대전에서 섬겼던 교회의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양화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저를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창호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예전에 제네바에서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참 자존심이 조금 그런데 이게 바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이재철 목사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100주년 기념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하지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도록 이재철 목사님과 제네바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디 한 군데라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 교회 교역자들보다 나은 곳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못된 사람에게,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아무도 형통이란 말을 싫어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정의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에 따라서 이 요셉의 형통한 모습을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총리라는 직함을 표대로 한다면은 형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 절대로 형통한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즉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은 그는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서 성공을 해서 그는 거침없이 이집트의 총리로 승진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이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좀 더 성공한 삶을 사나 싶었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결코 형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수가 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집트의 실세 중에 실세의 한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으로서 좌천된 그가 지금 현재 감옥에서 다른 죄인들의 쥐치다거리를 하는 그의 현재 상황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선포합니다. 즉 성경 본문의 관점에서 형통하다함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관련된 형통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그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찰라흐라는 동사로서 본문에서는 히필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통하게 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성공을 이루거나 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현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록 성공한 삶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성공을 했다는 선포성에 가깝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예식장 같은 장례식장의 두 측면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서 이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바로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내가 먹을 때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좌절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때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푸른 잎사귀로 그늘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그의 지금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천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일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통이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을 했지만 제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양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곤 하는 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모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바로 형통한 삶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정죄함 그리고 그 어떠한 후회감 것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못난 저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상을 판단하면서 또 성공하겠다는 그 욕망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의 귀중함조차도 모르고 헛되이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철저한 실패자요, 패배자인 못나고 추악한 제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한 걸음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까 기다리며 달려오셔서 저를 껴안으시고 저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저에게 100주년 기념교회는 너무나 친근합니다. 바로 이곳에 100여 년 전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동양의 한 변방에 불과한 이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묘역을 한 바퀴 돌아보고 들어갑니다.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8년 전 유럽의 묘소에서 생각했던 저의 무덤 앞에 묘비를 생각합니다. 이창호, 너는 너의 묘비에 너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너의 삶에 대해서 무슨 말을 쓸 것이냐.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멋진 하루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인내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못난 저를 믿어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여러분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에게, 목적 없이 방황하던 저희에게, 그토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저희에게 진이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볕대가 되어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예배당 바로 곁에 위치한 선교사님들의 묘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순간 우리에게 지치고 상하고 모순덩어리인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차디차게 얼어붙고 왜곡된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감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도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